특세 완주하고 성교 안 가면 실컷 눈화장하고 선글라스 끼고 다니는 꼴입니다. 그냥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들으십시오. 특세 완주한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성교지에 가시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멘 소리가 아주 얌전하신데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좌우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인사하십시다. 이제 오늘 요나서 4장을 끝으로 특세를 마칩니다. 우리는 1장서부터 요나의 끈질긴 그 저항, 그 하나님과의 끝없는 평행선 이런 모습들을 쭉 봐왔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는 기대를 재버리지 않고 4장쯤 와서는 요나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 말씀은 해피엔딩으로 끝이 날까를 기대하면서 오늘 새벽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4장의 시작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요나에게 별명을 하나 붙였어요. 미스터 핏대. 1장서부터 거의 장마다 성질을 내요. 먹긴 놈이 성질을 낸다고. 이제 적반하장이죠. 요나는 결국 자기 갈 길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새벽엔 우리가 요나의 참 어처구니 없는 우스꽝스러운 선지자의 모습을 봤죠. 그가 이제 형식적인 순종을 합니다.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그는 3일 걸려도 모자를 그 큰 성읍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딸랑 하루만 휙 복음을 전하고 와요.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을 보니까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딱 히브리 말로 다섯 자로 되어 있는데 40일이 지나면 이 도성은 망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아니었죠.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원래 의도는 회개와 회복이었지 멸망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곡해시키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자기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주관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근데 그런 복음은 온전한 복음도 아니고 사실은 복음에 역행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어제 설교의 제목을 붙이라면 반쪽 복음. 그 반쪽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원래 뜻이. 그리고 이제 성 밖으로 나왔어요.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요나는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분명 저 니느웨 성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라는 걸 요나는 알았습니다. 근데 요나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얼마나 싫었으면 화를 내고 성을 냅니까? 자, 그럼 우리는 이쯤에서 야, 요나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같은 인간으로서. 근데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면 요나 편을 좀 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현대인들이 그 정상적인 상황에서 생각할 만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요나 시대로 돌아가서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관계를 생각해 보고 이 요나가 왜 이렇게 아수르 사람들의 회복과 용서에 대해서 악착같이 하나님과 평행선을 그었고 본심을 알면서도 저항을 했는가에 대한 이해를 갖고 오늘 결말을 좀 맞아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수르는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실 정도로 악한 민족이에요. 물론 이스라엘도 이 당시에 왕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하나님 앞에 벌받을 짓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더 나쁜 짓들을 많이 했거든요. 둘 다 하나님께서 손을 댈 것이라는 것을 선언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어느 민족을 들어 쓰겠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아수르라는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벌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아수르의 용서와 회복은 곧 누구에겐 재앙입니까? 누구에게 재앙이죠? 이스라엘에게는 끔찍한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 그 이스라엘의 대표격 선지자예요. 그런데 요나는 이스라엘의 대표격 선지자로서 지금 그 자기 민족을 멸망시킬 아수르 대표격인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회복과 회개와 용서의 복음을 전하라면 선민 사상에 꽉 쩔어 있던 이스라엘 선지자로서 이게 납득이 될 문제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민족에게는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매국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새벽에 앉아가지고 요나의 편에 서서 내가 요나라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을까? 기도를 한번 해봤어요. 요나의 입장에 서서 그걸 한번 글로 적어봤습니다. 하나님, 이놈 저놈 다 사랑하시면 선민이 된 우리가 난 게 뭡니까? 선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사이에 별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시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아무 특권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의 대표격인 선지자입니다. 싫다는 것을 억지로 불러서 원수의 나라의 회복을 그리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면서요. 그런데 회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회복과 복은 우리에겐 곧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보다 아수르를 더 위하시고 사랑하시는 것 같으신데 저는 이 문제가 도대체 납득이 안 됩니다. 저는 조국의 교회를 대표해서 적국의 성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민족을 배반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돌아가 조국의 백성 앞에 어찌 얼굴을 들겠습니까? 더 큰 낭패를 당하기 전에 차라리 여기서 죽겠습니다. 이해가 돼, 안 돼요? 대답들을 안 하시는데. 이해가 되죠?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 민족이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자기 민족만 사랑하시는 분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이 역사의 경영을 요나가 납득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우리가 오늘이라는 현대적 시각에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조금 의아스러운 거지 그 시대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선지자 입장에서 이 경영 앞에 맞닥뜨렸을 땐 우리는 충분히 요나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요나는 왜 그토록 죽기를 원했는가 하면, 이런 역할의 선지자로서 민족 앞에 배신자가 되고 민족을 팔아먹는 직무를 내가 할 바에는 그냥 고국에 돌아갈 것 없이 여기서 목숨을 던지겠습니다. 이게 사실 요나 입장에서는 과한 표현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4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4장에서는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너 왜 이렇게 성질내니? 그래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억지스러운 분노를 많이 터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요나가 억지죠. 그런데 요나의 재미있는 태도가 이제 5절에서 펼쳐지는데, 5절을 한번 보십시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4장 5절은 요나서 전체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그림입니다. 자, 요나가 성읍에서 나갔어요. 왜 나갔죠? 요나는 내심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을까요? 40일이 지나면 이 도성이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이 분명 선언하셨기 때문에 혹시 저들이 회개하는 척 하다가 다시 돌이켜서 이 성이 반드시 망해야 될 텐데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니느웨 성의 멸망을 보려고 성 밖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앉았습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이 본문을 어떤 성도가 읽으시다가 아주 재밌는 상상을 하나 하셨어요. 아마 요나는 대머리였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박넝쿨을 급속히 자라게 하셔서 그 무서운 살인적인 햇볕을 피하도록 배려를 하지 않았겠는가. 상상은 언제나 상상입니다. 물론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재밌는 상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특별히 니느웨 성 쪽에 기후를 보면 낮하고 밤하고 기온차가 무려 50도가 납니다. 그러니까 낮의 더위라는 것은 우리 상상 이상이에요. 여러분 그 혹시 러시아에서 생활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러시아는 10월 말만 돼도 영하 15도, 20도가 내려가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한겨울이 되면 무서운 추위가 옵니다. 게다가 거긴 북풍이 심해서 시베리아 바람이라 그러죠. 엄청나요. 저도 이제 그쪽에 몇 번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재밌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 러시아 사람들은 겨울만 되면 이 높이가 높은 털모자를 꼭 쓰고 다녀요. 난 처음에 그것이 패션인 줄 알았어요. 이게 패션이 아니랍니다. 가끔 가다가, 자주는 있는 일은 아닌데, 뉴스에 무슨 사고가 나냐면 영하 막 30도 40도가 내려갈 때 이 모자를 안 쓰고 나갔다가 이 뇌로 흘러가는 혈관이 얼어붙어가지고 죽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보온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높이가 높은 털모자를 패션 차원이 아니고 그렇게 쓰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런데 추위도 무섭지만 더위는 더 무섭습니다. 그 무서운 햇볕이 그 팔레스타인 그쪽에 특별히 이 니느웨 쪽은 더 뜨거운 데입니다. 햇빛이 내리쬐을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박농쿨을 급속하게 자라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얼마나 좋아하는가 하면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 캐릭터를 가만히 상상을 해보면 상당히 어린애 같아요. 어린애. 징징거리고 댕댕거리고 또 성질내고 수 틀리면 죽여라 그러고, 이게 뭐 걷잡을 수가 없는 캐릭터예요. 집에 이제 좀 다혈질적인 애들 키우다 보면 이런 경우 많이 겪죠. 부모님들 뭐 조금만 자기 요구 수준에 안 맞으면 그냥 누워버리는 애들이 있죠. 난리를 쳐요. 식당이고 뭐 거리고 가릴 것 없이. 그럼 부모가 속이 뒤집어지는데 요나가 꼭 그런 인물 같아요. 껄핏하면 일장서부터 죽겠다고 그러고 죽여달라고 그러고 여기서 끝이라고 그러고. 대단해요. 근데 더 놀라운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 같으면 그래 죽어라 그럴 텐데 하나님은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야 저거 언제 저거 인간 될까, 저거 언제 철들까, 끝까지 기다리고 대꾸다 해주시고 말도 안 되는 말 대답을 다 대꾸를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섬세하게 들여다봐야 될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6절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앞을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겹쳐서 나왔죠. 하나님 누구? 자, 여호와라는 말은 시편 23편을 강의할 때 제가 설명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잊으셨겠지만, 자,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언약하셔서 그 언약을 이루기까지 사랑하시는 측면을 강조할 때 등장하는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근데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말을 쓸 때는 전 우주적이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특별히 창조의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여기에 지금 놀랍게도 요나에게 하나님이 두 단어를 다 설명하세요. 하나님 누구? 여호와. 하나님이든지 여호와든지 이렇게 표현되는 게 보통 상식인데 여기 두 단어가 다 등장을 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주세요. 그리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쥐고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들의 섬세한 호흡과 신음소리까지도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를 지금 경영을 보이시는 겁니다. 이걸 지금 요나가 눈을 열어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요나의 그 장렬하는 태양에 상할 것을 염려해서 박농쿨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그 머리를 싹 덮어주십니다. 아멘. 이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나 성도님들이 항상 기도할 때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아버지로 만나야 되지만 그 아버지께 여러분들의 미주알 고주알 아주 디테일한 섬세한 문제까지도 다가가 들이밀고 구할 수 있는 자녀로서 들어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녀는 그런 거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집에 애 둘이 있는데 애들이 이제 컸죠. 컸는데도 어리광 부릴 때는 둘째는 지 무릎팍 덩치가 제 두 배가 되는 놈인데 무릎팍 까진 것까지, 아빠 나 여기 까졌어. 어쩌라고 그걸. 이게 내 다리냐 네 다리지. 그런데 애들이 그래요. 애들이. 근데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는 그걸 핀잔을 주고 야단을 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별별 사연을 다 들으십니다. 믿습니까? 자, 여기 하나님의 재미있는 이제 장난기가 발동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여러분 이런 거 읽다가 웃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참 재밌는 분이시죠? 너무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제발아 제 자기 머리에 햇빛 가리게 해주니까 저렇게 좋아하네. 얘를 한번 혼을 낼까? 그러면 밤에 버러지 한 마리를 준비하세요. 어떤 종류인지도 이름도 안 나와요.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짐이 없어요. 결국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미세한 작용까지도 누구의 손아래 있음을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아래 있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벽에 벌레 한 마리를 준비하셔서 그 요나가 그렇게 기뻐했던 호박농굴 줄기를 사각, 사각, 사각 갉아먹게 하십니다. 그러자 요나가 또 뒤집어져요. 자, 8절.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이 진짜 대책 없는 인간이죠. 껄피다면 죽는데요. 껄피다면. 요나는 그래서 일장서부터 아주 죽기를 각오한 인물 같아요. 껄피다면 나 죽여달래요. 그리고 죽겠다 그러고. 근데 얼마나 못 대먹었는가 하면 9절. 차마 이 본문은 제가 못 읽겠어요. 자,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대단하세요. 그죠? 요나도 참 대단해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대요. 자기가. 자, 우리는 이쯤에서 이제 요나서 전체를 이제 정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10절 하나님의 본심을 요나에게 마지막으로 설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11절 다 같이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놀랍게도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는 책이 이 책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4장 전체에 걸쳐서 말대답의 명수였어요. 걸핏하면 하나님 앞에 말대꾸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요나서 4장 결론은 12절에 요나의 흐름상 뭔가 요나의 궁시렁거림이 12절에 나오면서 끝이 나야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없어요.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이 나고 말하자면 점점점 1절 요나의 궁시렁거림이 없어요. 뭡니까? 요나의 입을 하나님이 닫아버린 거예요. 할 말 없는 인생으로 만든 거예요. 요나야, 너 박넝쿨 그렇게 좋아하다가 그거 식물에 불과한데 내가 치우니까 너 이렇게 죽겠다고 성질냈지? 생각해봐라. 박넝쿨보다 훨씬 귀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영혼들이, 가축들이 포함해서 성 안에 있다. 너는 박넝쿨 그렇게 아꼈는데 내가 이 영혼들 아끼는 게 뭐 잘못됐냐? 이상하냐? 시청각 재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림을 보이신 거예요. 그 질문 앞에 요나가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도대체 요나서 전체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었던 게 뭘까? 우리 세 가지 초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이 요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공평하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한 요나가 아직까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를 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택했다는 말은 뽑았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를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택했어요. 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기억납니까? 첫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통해서 한 국가를 만들겠다. 민족을 이루겠다. 두 번째는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뭘 받도록 하겠다? 복을 받도록 하겠다. 그 복이 무슨 복일까요? 생명의 복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너를 통해서 생명의 복을 모든 민족이 받도록 만들겠다. 온 세계까지. 이것이 잘 생각하세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역사의 경영의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국가가 만들어지고 세월이 흐르고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셨다고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초점 중에 가장 하나님이 가슴 아팠고 돌아와야 될 초점으로서 목적하셨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인식을 깨트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인식을 깨트리고 돌아와야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지거든요. 맞죠? 그런데 지금 요나를 대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인식 세계가 열어지지 않아요. 우리만 택한 민족이고 선민이고 하나님이 이 민족만 사랑하신다는 잘못된 구도에 꽉 막혀 있어요. 닫혀 있어요. 이런 거 보면 그 어거스틴이, 저는 요즘 그 어거스틴의 교회론을 좀 읽고 있는데 놀라운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어거스틴이 교회론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오늘날 현대교회들이 좀 들어야 될 중요한 메시지인데 우리 교회만 특별하다. 아닙니다. 교회의 제일 중요한 가치가 보편성입니다. 그 보편성은 뭘 근거로 하냐 하면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런 게 특별하고 이런 게 강점이고 이거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만 전부 옳다? 맞아요? 틀려요? 그건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의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채찍에 감겼던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픈. 우리 교회가 실수할 수도 있다. 우리 교회가 틀려 있을 수도 있다. 항상 오픈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그건 교회든 개인이든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곧 뭐가 되냐면 무서운 자기의가 됩니다. 교회도 이렇게 자기의에 붙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프로그램만이 절대적이다. 그래서 그것을 막 원리를 만들어요. 원리를 만들어가지고 역사에 저질렀던 무서운 실수가 십자군 사건입니다. 예? 교회가 자기 의에 갇혀지면 역사 속에 십자군 노릇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치가 나오고 무솔로니가 나오고 일본이 제국주의 이름으로 무서운 짓을 한 거예요. 그들이 그 전쟁을 주도할 때는 절대 틀렸다는 생각을 못했죠.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역사의 죄악을 토해냈습니까? 교회도 그런 보편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만 언제나 의롭고 우리 교회만 언제나 자랑스럽고 아니에요. 언제나 오류가 있을 수 있고 틀릴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못 깨요. 이 백성들이 돌아와야 그것이 깨져야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과 그 비전이 펼쳐질 텐데 그래서 요나서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왔나요? 깨달았나요? 아니에요. 그냥 다 흩어져 버렸어요. 다 흩어졌어요. 왜 예수님이 악하고 저주받을 짓을 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사흘간 있었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무덤에 사흘간 있었던 사건과 비유를 같이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죽어야 되겠다. 고쳐지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답이 나온다. 그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온 인류의 답, 인류의 소망을 주님이 십자가의 방법으로 제시하셨어요. 그것이 요나서가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끄는 목적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여러분, 결국 요나서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갔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앞에 우리를 할 말 없는 침묵의 인생으로 끌어다 놓습니다. 요나서가 어떻게 끝이 나요? 하나님의 질문 앞에 할 말 없는 침묵으로 끝이 납니다. 왜 이렇게 요나서는 끝이 날까요? 십자가 앞에 어느 인생이, 어느 조직이, 어느 교회가 드러낼 의의가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의 비전은 십자가의 비전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동해로, 제주로, 캄보디아로 선교를 떠나는 것은 이중적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임했던 구원과 우리의 절망스러웠던 과거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랬던 인생이었군요. 그러면서 그 땅, 니느웨이처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영에 우리가 순종하여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의 의의는 하나님의 경영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준비차 두 주간을 새벽마다 깨워 이 자리에 참석했다면 그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도 오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세계의 경영에 동참하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불붙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뒤를 따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운 사랑하는 우리 3일의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여름은 그렇게 요나서를 마치면서 다시 십자가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부름 앞에 순종하여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두 주간의 강사님들을 통해 주신 말씀 앞에 들은 것으로 멈추지 않도록 도우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오늘도 세계 경영의 비전에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 앞에 우리가 순종케 하시고 또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할 말 없는 인생으로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 선교를 통해서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여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 목자가 되시는 성숙의 은혜를 경험토록 복을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자신의 필요와 하나님의 경영의 초대 앞에 부름받은 백성으로 순종케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안수받을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백성들 위해서